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7절 같이 하십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담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네,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셨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교회 앞에 십자가를 제대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십자가만 이렇게 그려져 있던가요? 옆에 무엇이 그려져 있던가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질문을 하였는데 왜 십자가 안에 뒤에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져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이전에는 태양신을 믿고 여러 신을 믿는데 뱀신을 믿은 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가슴에 뱀 상징을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그 뱀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해서 그 뱀 동그란 위에 십자가를 그대로 갖다 박아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대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뒤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물리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 또 십자가를 우리 참사랑교회 십자가를 보실 때는 늘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것은 교회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십자가 뒤에 동그랗게 뱀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건 십자가 이외에는 막을 것이 없다 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 십자가가 어떠니 저떠니 하더라도 혼동하지 마시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구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와 뜻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언뜻 떠오르기도 합니다. 구원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늘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소중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소중 큰 소망 중에 하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은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피곤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행복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는 돈과 권력과 성공, 승리 같은 단어들일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서 가진 노력과 투자를 다 합니다. 그런데 승리가 가져다 주는 행복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불행과 아픔과 슬픔을 대가를 지불하고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은 돈과 권력과 성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주는 행복은 그 행복 자체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돈이 주는 불행을 대가로 얻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높은 산 위에 세운 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근사하고 아름다운 성지에 살았을 사람이 누렸을 상상도 못할 행복과 삶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것이지만 저는 그 몇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불행이 더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행복을 돈과 권력과 성공과 승리에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과 권력과 성공의 승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행복을 자신만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해 쓸 것인가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려 제가 돈과 권력과 성공과 승리를 부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잘 사용한다고 하여도 그 행복을 위해 최고의 수단과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상상밖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의 품질은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높은 품질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면 떠올려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행복하게 한다면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승리와 품질의 품격이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개 사랑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대개 사랑 때문에 불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행복은 그 사람, 그 사랑 일시적이고 지나가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너무 서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고는 생명을 내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람에게 달려들고 발광을 하고 난리를 지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툰 사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 불행과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사랑 중에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어쩔 줄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는 달라듭니다. 자식이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신 부모만이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희생은 아이를 망치고 가정을 망친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버리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자식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다지만 이것은 잘못하면은 개 죽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극진하고 지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부모 때문에 행복한 자녀들보다 부모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 부모는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이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골마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 내어주셨습니다. 끔찍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를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이 받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입양된 아이들을 겪는 가장 큰 아픔은 자신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우울하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만 행복할까요?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고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은 다 행복할까요?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들은 입지도 먹지도 않고 오로지 자식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희생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을 느끼며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을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부모들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왜 불행해 지내는 걸까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그것이 다 애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문제는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 사랑이 지극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적으로 많이 누리고 복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서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으시는 부모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참고 계십니까? 사랑을 하는데 잘 참지 못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참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굳게 믿으시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 예의를 예의 있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자식에게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명령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부모지만 저는 무례한 자녀들보다 무례한 부모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무례하다는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 대해 예의를 공부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아이를 인격으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연습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 자랄 때도 그런 것을 모르고 저는 자랐습니다. 부모님들한테 그런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것을 먼저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 중 몇 가지 주의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금방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만 사랑해서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야만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 15가지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 아니함과 진리와 함께 기뻐함과 모든 것을 참음과 모든 것을 믿는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을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까닭은 그것이 불가능해서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아예 도전하지 않아서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떠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훈련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례하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쉽지 않아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안에 젊어서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는 일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힘있고 강건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혜가 가져다주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 그 지혜가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가져다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승리와 성공, 힘과 강함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만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늙어서까지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은 별로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늙어가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무슨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걸까? 이러한 것을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식과 나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십니까? 분명히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세월을 사온 것은 아니지만 나름 짧지 않는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다 복음 다 깨달은 것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깨달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먼저 줘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대부분 주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을 주어보니 사랑은 받을 때도 행복해지면 행복하지만 그냥 줄 때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의 사랑은 참 훈련이 가장 안 된 부분입니다.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는 때를 위해 사랑에 투자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은퇴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잘해야 할 수 있는가? 내가 무례히 행치 않았는가? 무례히 행치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못 깨닫는다면은 내가 은퇴해서라도 자녀들께까지도 버림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오래 참음과 연습하고 온유함을 연습하시고 시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자랑하지 않음을 훈련하시고 교만하지 않음을 연습하시고 무례히 행치 않음을 연습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을 연습하시고 성내지 않음을 연습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연습하시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음을 연습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을 연습하시고 모든 것을 참을 연습하고 모든 것을 믿음을 연습하시고 모든 것을 바람을 연습하고 모든 것을 견딤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사단을 얼마나 깊이 역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무심코 하는 그 행동들이 사단이 옆에 있는 친구, 교인들, 교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를 한번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하다고 늘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리지 못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크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훈련이 되어지시면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1순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례히 얼마나 큰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에 행치 아니하고 복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기쁨 속에서 늘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공격하고 나를 공격해서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어렵게 만드는 이런 힘든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단의 세력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